사사기 3장입니다. 3장을 일단 펴보십시오. 사사기 3장 1장 1절 2절 3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다같이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책 중의 책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책 중의 책이라면 사도행전과 반대로 사사기는 책 중에 가장 슬픈 책입니다. 인간의 실상,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적나라하게 가장 많이 드러내주는 책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에 대한 슬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책이라고들 하는데, 그러나 계곡이 깊으면 산꼭대기도 높은 법이죠. 그런 슬픈 존재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그 모습을 또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슬픈 책이면서 동시에 소망이 넘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 지난주일에 시작한 사도행전과 이 사사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같이 성령님이 주체가 되신다. 이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만큼 성령님이 많이 등장하시는 책도 드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이죠. 오늘 공부가 3장인데 우리가 1장, 2장을 잠시 그 내용 줄거리만 살펴보고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1장 1절 2절 3절만 보아도 어떤 분위기를 벌써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가라 하셨는데 유다는 옆에 있는 시므온을 향해서 너도 같이 가자. 이제 이 모습부터가 뭔가 찜찜하게 지금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신 후에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땅은 분배받았지만 분배받은 땅 속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도상으로 봐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므낫세, 여기는 유다, 이런 식으로 땅이 다 할당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까만 점들을 콕 찍어보면 그게 바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령 1장 19절을 보면, 19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로 넘어갑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라임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세리 아코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 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 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이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쫓아내지 않기도 했던 바로 이 주민들 때문에 이제 이 열두 지파는 모든 지파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장은 이제 눈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여 끊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가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다같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 보김이라는 뜻이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불과 얼마 못 가서 그들이 쫓아내진 못한 민족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고 못했던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리쿠까지 이라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게 이제 비극이죠. 신앙 생활은 어차피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는 법인데 이들은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뭐 전쟁 안 해도 굳이 어렵게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여호와 신앙 생활 안해하여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대.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괜찮고 이것은 계속 되풀이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상당히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되어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당장 어떤 고통이 따르면 참 좋은데 안 그래도 살 수 있는 시대, 이 지금 모르는 세대, 알지 못하는 이 세대, 바로 이런 세대를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그 이방 민족들을 조금 남겨두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한단 말이죠. 이 두 가지면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재 또는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이 상황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쫓겨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쪽이든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사건, 모든 존재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걸 참 많이 아는데요. 우리 많이 알아요. 모든 만물 속에, 만사 속에, 만인 속에 나도 포함시켜서 있죠. 우리 각자가 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우리 다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러나 모든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건 쉬운데, 내 사람도 그분 손 안에 있다, 이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걱정, 근심 많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지난 화요일 어젠가요? 그러면 오늘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야곱에 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번에 또 새롭게 제 가슴에 새기게 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야곱의 이야기. 아, 그 밑에서 바다 나람까지 갔다 내려오는 그 이야기. 창세기를 이번에 쭉 살펴보는 가운데 새롭게 제 가슴에 와닿은 사실은 모든 야곱의 이야기의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복중에 있었을 때도 말씀을 걸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시작된 이야기. 그게 바로 야곱의 이야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가령 올라가는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들려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하란 땅, 외삼촌 집,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난 후에 짐승들이 물을 먹는 시냇가에 심어서 결국 여러 가지 색깔의 짐승들이 나오게 되고, 그 짐승들만 모았더니 거부가 된 이야기. 그 내용도 가만히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사, 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야곱의 이야기의 주어가 또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유독 강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머슴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도 야곱이 이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얍복강의 그 유명한 씨름 이야기도 자세히 보면 씨름을 걸어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철저히 야곱의 이야기에서 주어와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다시 가슴에 새겨보는 거예요. 안동주, 나의 이야기의 주어와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 믿거나 말, 아니 그게 아니죠. 아,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요.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걱정 많잖아요. 불안 많이 하고 있죠. 두려워하죠. 아, 두려워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좋은 면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분명히 성경은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책임자가 되어서 내가 걱정하고 오늘 현재를 못 살지요. 내일 일이 걱정이 되어서 과거가 자꾸 집어당기고, 그러니까 오늘 현재 내 삶의 주인, 내 인생 전체의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참 안 믿어집니다. 이게 참 믿어지면 좋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저 옆 사람하고 한번 좀 해주시죠. 집사님 인생의 주어와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사님, 장로님 한번 서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잘 안 믿어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가슴에 다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와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신일 것으로 또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사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구산 리사다임, 구산 리사다임, 이 이름이 이름부터가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 이름이 영어로 말하면 man of double wickedness, man of double wickedness.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생각도 못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따블로 악질. Man of double wickedness. 아주 고약한 이름이에요. 이런 자가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짓밟았는데 이 따따블 악질을 물리친 사사가 바로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였죠.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땅을 정복해도 좋다는 허가를 맡았을 때에 그 땅 내가 올라가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갈렙이 그랬죠. 누구든지 가서 전쟁을 치고 오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을 때 온니엘이 저요 하고 손을 들어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덕분에 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돼요. 아 그때도 그렇게 장한 일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 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그 악질, 따따블 악질, man of double wickedness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악질을 물리쳐버리는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10절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10절을 봅니다. 그 다음 구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느라. 예,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이거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온니엘은 영웅이라고 생각하죠.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뒷배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갈렙. 갈렙이 내 장인어른이요 하면 뭐 다 죽죠. 그렇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사기는 이 점 놓치면 안 돼요. 사사기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 2대 사사는 에훗인데, 에훗. 이 에훗 이야기는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에훗. 왜냐하면 에훗은 왼손잡이거든요. 이 이야기야말로 그 당시 기준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듣고 나누어야 합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러니까 오늘 이 에훗의 이야기, 가령 이런 것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아주 뜻없는 아들 녀석이 세계 웅변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돌아왔다. 뭐 이 정도. 그럼 화제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에옷의 이야기는 뭐 그보다 더 했죠.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에옷 이야기는 참 제가 좋아합니다. 좋고 사실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그러나 그 앞에는 왼손잡이 에훗이라 해야 됩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 그러고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12절부터 에훗인데, 그러니까 11절은 에훗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배경을 조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이 말씀 한마디가 그 당시 상황이 어땠을 것을 벌써 우리들 하기면 추측하게 합니다. 예, 평온 40년. 여러분 마음이, 몸이 평온하면요 반드시 영혼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40년을 평안했더니 다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모압은 요단강 이렇게 흐르면 사해 동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족속이었는데, 이 원래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을 생각하셔서 참 장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을 떠나서 신앙의 발걸음을 뗀 인류 역사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셨지만 롯도 참 고맙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보면 롯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care, 그 돌보심이 성경 곳곳에서 보입니다. 가령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모습도 그러하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자손이 모압이요 암몬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모압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모압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도 드뭅니다. 특히 오늘 사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리고가 정복됐거든요. 여리고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성읍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점령하게 된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돌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능력으로 그거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장악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 여리고가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에 땅도 땅이지만 정신적으로 말하면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렇게 빼앗겼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정신적으로 여리고성 뺏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짓밟혀서 18년 동안 살았는데 아주 치욕적으로 살았습니다. 해마다 곡물을 싣고 요단강 건너 모압 땅에 가서 절하고 갖다 바치는 일을 쭉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곡물을 실어다 나르는 일을 한 사람이 에훗이에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날 좌우에 날쓴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계속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계속 강조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 이것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교훈을 주는 겁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8년째 되었을 때 그 해도 곡물을 싣고서 나르는 일을 에훗이 맡았습니다. 이해에 이때에 에훗은 약 한 30cm 조금 넘는 좌우에 날선 검을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애호수를 말리는 사람은 없었겠죠.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곡물을 씻고 왔던 사람이고, 또 왼손잡이, 왼손잡이는 그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왼손잡이는 뭐 항상 오른쪽이죠. 능력의 오른손하지 능력의 왼손 이런 말 없잖아요. 항상 오른쪽입니다. 왼손잡이 이 자체만으로 아주 참 많이 사람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참 조롱도 당하고, 늘 소모는 일 정도 이외에는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그나 그 해도 서로를 모르게 이제 공문을 들고 씻고 이제 들어옵니다. 뭐 그러니까 관문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었겠죠. 뭐 거기에서 지키는 사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와서 그랬을까요? 제가 보는데 틀림없이 반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애호선 예 했겠죠. 그 장면이 생생하게 상상이 됩니다. 18절 애호시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왕이 아주 뭔가 크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여리고 성만 잡아먹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잡아먹을 무슨 뭐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 걸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하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아뢰일 일이 있다고 했으니 더더욱 귀가 번뜩 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렇다고 지금 에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러 왔잖아요.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속에 있는 칼을 뽑아낼 줄이야 누가 상상했겠어요. 항상 오른손인데 칼은 오른손이에요. 계속 살아오면서 왼손잡이 왼손잡이 뭐 저 병신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별 소리 다 들으면서 놀림받았던 웨옷의 왼손이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손이 됩니다.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말은 용변을 보고 계시다.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에훗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나팔을 불어 군인들을 모아서 이 모압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26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기다린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서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래. 80년 동안 아까 온리엘은 40년 동안이었어요. 에훗은 80년 동안이나 평온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31절을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죠.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라는 말이 중요해요. 삼갈 같은 사람도 라는 뜻입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적군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이 삼갈도 사사예요. 이래봐도 3대 사사입니다. 근데 3대 사사인 삼갈의 경우는 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요 한 줄만. 성경이 그래요. 길고 짧음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짧게 기록했을 때는 짧게 기록하신 의미와 의도가 있습니다. 삼갈의 경우도 상당히 위대한 사사의 한 사람인데 3대 사사로서 삼갈에 관해서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 칼도 아니에요. 창도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긴 말 다 생략해버리고 이것만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 인간은 무기의 종료를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찾으시면 하나님 손에 그 사람이 딱 붙들리기만 하면 막대기에 무슨 칼이 있든지 창이 있든지 손에 막대기에 있든지 창이 있든지 칼이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자,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운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참 대조를 이루죠. 유다 지파는 지파 중에 지파죠. 소위 뼈대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초라한 지파예요. 그러나 이런 뼈대 있는 지파다 초라한 지파다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우리들이 나하는 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뼈대 있는 지파 출신도 쓸 수 있고 초라한 지파 출신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왼손잡이도 쓰실 수가 있고 또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물리치게도 하시는 하나님. 결국 교훈이 뭐겠습니까?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교훈 아니겠어요? 비교할 것 없습니다. 우린 자꾸만 비교해서 오는 좌절감을 너무 많이 느꼈는데 나에게 현재 주신 것이 막대기 하나든 왼손잡이든 지파가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얼마든지 귀하게 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나에게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셨느냐 이거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할까 이거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쓰이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고 쓰임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 인생 영광스럽게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